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러아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우리가 6장부터 9장까지 지난주에 쭉 살펴봤는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노아의 역사로서 9장 마지막은 노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9장 28절에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장은 노아 이후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렇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꼭 이렇게 한 인물을 말하면서 아들 셋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가인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세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이제 5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10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마지막 10명의 인물이 쭉 나타나 마지막 인물이 노아인데 바로 이 노아가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또 10명의 이름이 나타나요. 노아를 포함해서 10명의 이름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데라까지 10명이 쭉 나타나는데 그 데라도 또몇명 아들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함, 셈, 야벳처럼 이 아브라함도 세 아들을 뒀죠, 그죠? 예. 누구를 뒀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쭉 이제 사람 이름을 우리가 10장에서 쭉 살펴봤는데 발음도 좀 하기 힘든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 이름을 세어 보였습니까? 몇 명이 나타난지 그런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총 이름이 70명이 나타납니다. 왜 70명이 나타나는가? 왜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채웠는가? 그것은 단순히 70명만 되었기 때문에 70명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 인류 전체 대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기술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수 복수까지도 가려가면서 쓰지 그냥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수나 그 다음에 사람 숫자 마찬가지 어떤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0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 이제 9절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역사가 쭉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10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1절에 보니까 노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렇다 그래놓고 홍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2절부터는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야벳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어디가 나타납니까? 함의 아들 해서 구스 미스라임. 특별히 여기 보니까 좀 강력한 나라들. 에 대한 목록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강력한 나라들, 예, 뭐 니느웨,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의 족속의 족상이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15절 같은 데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언급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되어 있죠. 5절의 내용과 20절의 내용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 족속은 또 어떻게 나눠졌는가? 31절을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요렇게 쭉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 계보가 성경에 쭉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어떻게 포괄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이요 그래놓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다음에 어떻게 족속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가를 기록한 바로 그 책이 바로 10장 그리고 11장 9장 9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이 10장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홍수 이후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나님과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는 지금 이 세계 모습, 언어와 혈통과 지역을 따라서 다 나눠져서 각 민족의 각 경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군데군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이세 계통의 역사를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역사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량적으로 읽어보시면 야벳과 함과 그 다음에 셈을 볼때 어떤 그 셈, 함, 야벳 중에 어느 아들의 역사에 좀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함, 그죠? 함 계통에 좀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또셈 계통에 대해서도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0장 21절에 이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셈을 언급했거든요. 근데 11장 10절,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10장과 11장 이두 장을 참고해서 보면 함, 그 다음에 셈, 야벳은 좀 제외하고 함과 셈 계통의 역사를 유별나게 좀 많이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한번 8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어떤 부언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 수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수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그래 놓고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요 앞에 님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는 이 8절 9절 말씀 이 내용을 굳이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님으로서는 용사의 효시로 매우 독특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는 니므롯같이 하나님 앞에 사냥의 용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사냥의 용사라고 말할 때이 사냥의 용사라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무슨 뭐 노루나 사슴이나 꽁이나 이런 어떤 짐승들을 잘 사냥하는 사냥의 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사냥의 용사라는 이 말은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10절 이하에 보세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뭐라 그래요? 바벨이라고 말하죠. 그죠? 11장 1절에 바벨탑이 신할 땅에서 세워지죠? 그런데 여기서 신할 땅에 바벨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들, 많은 강대국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여기서 사냥꾼의 용사다, 용감한 용사라는 이 말은 짐승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용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로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 즉 왕국 건설과 관계된 어떤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인물로서 사냥의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기서 누구를 사냥한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에 매우 능했던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하는 방식으로서 큰 강대국을 일으키는 이 역할로 결국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무롯 왕국은 팔레스틴 왕국을 포함하고 있고 아수르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세운 나라를 이 바벨론, 옛 바벨론으로 보기도 하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로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질문을 제가 앞서도 했는데, 왜 그냥 야벳, 함, 셈 해서 그냥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쭉 성급을 하고 있지 않고, 왜 유독 함 계통을 설명할 때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느냐, 성경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10장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 분열의 역사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분열되었다는 것입니까? 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대로 분열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인류가 분열되게 된 배후에는 이런 정도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만 분열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원인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전쟁이죠, 전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뚜렷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이런 강력한 이 전쟁 국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보세요. 로마라든지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그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본래 있었던 나라들을 재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흡수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지요? 흔히 회족이라고 말하죠, 그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뭐 스코틀랜드, 영국에, 뭐 그런 나라들. 다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본래 민족과 그 다음에 경계, 나라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다 집어삼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나 언어를 통해서도 나눠지기도 했지만, 무엇으로도 나눠졌는가? 전쟁에 의해서도 나눠졌다는 이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현실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역사, 유혈의 역사가 특히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느냐? 다름 아니라 함 계통의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이하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 다 어떤 나라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그리고 힘을 이루었던 바로 그 정복 국가가 바로 그 나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니느웨와라고 말하면서 이는 큰 성읍이었다.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과 그 다음에 또 블레셋과 아수르와 같은 이런 크고 강대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결국은 근동 국가, 이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큰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어떤 계통에서 나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함 계통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역사를 생각하면 과연 세상에서 이 나라들이 큰 나라에 일어나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룬 것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일인가? 우리는 대개 뭐 로마나 몽골이나 혹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지요. 큰 나라들 부러워하지요. 잉글랜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뭐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무자비하고 죄 많은 나라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고구려 하면 짠한 마음이 있죠. 뭐 아, 고구려 옛날에 뭐그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을 집어삼켰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피정복 국가의 입장이 있다고 보세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언어와 나라와 그 다음에 경계를 따라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함계통의 사람에 의해서 니므롯 같은 이런 사냥의 용사, 전쟁의 용사죠. 일어나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계속 이렇게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셈계통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셈계통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좀 독특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그의 세대의 세상에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창세기 10장이 서술하는 이 인류 분열의 역사가 자연적인 요인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시대, 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류가 이처럼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벨렉 시대에 있었던 인류 분열의 역사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장에서는 어떻게 나뉘었다는 것입니까? 10장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언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도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돼 있죠? 31절에도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은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분열된, 되게 된이 특별한 계기, 특별한 사건은 바로 이 벨렉 시대에 있었던 이 바벨 사건이라는 사실, 바벨탑 건설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면서 온 인류를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벨렉 시대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인류 분열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이 인류 분열의 역사는 또 다름 아닌 유혈의 역사다, 피 흘림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0절에서 셈의 계통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앞서 왜 야벳, 함, 셈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함 계통의 역사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했는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언어와 민족대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처럼 나누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셈 계통의 역사는 또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기록하느냐? 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전에 11장 10절에서 셈 계통의 역사를 다시 재소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 계통의 역사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사람을 사냥하는 이 전쟁과 정복과 또 억압과 약탈의 역사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셈 계통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처럼 함 계통의 역사와 셈 계통의 역사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왜 이렇게 뚜렷하게 기술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중 실수를 하게 되죠. 옷을 벌거벗고 자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까발렸다고요? 함이 까발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않고 덮어줬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체를 덮어주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하체를 가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까발리는 것은 함 계통의 사람들이 까발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역사와 복을 받은 역사를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받은 셈 계통의 역사를 따로 좀 부연 설명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함 계통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태어난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온갖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삶이죠. 얼마나 작은 시기를, 짧은 시기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시대를 파악하라고 성경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그냥 앞만 딱 바라보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라들이 나누어지고,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 역사가 계속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계열과 가인계열의 역사, 그 다음에 새 아들, 노아의 새 아들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역사와 저주받은 자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분열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죠, 그죠? 성경을 제대로 정말 공부하고 이해하고 살펴본 사람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 이런 내용들을 다 말합니까? 성경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남겨서 끝낸 것은 오늘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 그 찬송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뒤쪽 부록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저희가 공부는 하지 않지만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좀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문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 오시든 1문부터 2문까지 꼭 외워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제가 무리는 대답하십시오. 1문,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의 타락에서 어떻게 인생이 허무한 일에 종노릇하게 되었는지, 근데 우리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 나는 안 즐거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2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예. 1문의 기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구신약 성경이 맞아요. 영어식 표현은 전부 다 구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사실은 구신약 성경이 맞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입에 익어서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1문하고 2문 요 내용을 다음번에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다음번에 외워오셔서 함께 저하고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함께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암송할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시고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알아도 알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